VOA 세계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을 위대한 현대식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위대한 현대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국민을 이끌 것이라며 모든 전선에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2035년까지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중간급 선진국만큼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국 경제성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시 주석의 정책에 엇갈린 여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관련 정책 등으로 시 주석의 경제정책이 2018년부터 후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예로 중국을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비롯해 외국 기업이 현재 정부의 여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요르트 우트케 소장은 중국 경제가 현재 내부지향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시 주석의 이념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또 시 주석이 2시간 연설 동안 국가안보와 부패, 슈퍼컴퓨터 등에 집중했으며 시장 개혁을 언급한 것은 단 3번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영국 재무장관이 17일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을 뒤집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지원 등 트러스 총리의 재정 정책 거의 대부분을 폐기했습니다. 앞서 트러스 총리는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 정책과 함께 2년에 걸친 1000억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헌트 재무장관은 사람들이 소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깊이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이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트 재무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세금 정책으로 1년에 320억 파운드를 모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지출안에 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에너지 지원 계획은 내년 4월까지만 지속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헌트 재무장관은 이어 영국의 장기적 경제 전망에 매우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도 이날 트위터에서 안정성을 동반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재정정책이 발표되자 이날 파운드 가치는 장중 최고 1.4%까지 오르며 1파운드 대비 1.1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통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 타이완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타이완은 주권 독립국가라며 일국양제를 확고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공동 책임이며 전쟁터에서 만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당대회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7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중심부에 자폭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카미카제 드론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크이우에서 주택 건물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 수 등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크이우 공격에서 이란제 드론이 사용됐다고 밝혔으며 16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총 37기의 러시아제 드론을 격추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크이우와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출근길 공습을 가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 사용이나 흑해 핵무력 시위를 대규모 핵무기 투입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포사격에 나서면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와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무차별적인 연쇄 무력 도발에 나선 가운데 유엔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 북부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포사격에 나서면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7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 도발 외에도 국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 측의 통상적인 사격 훈련을 빌미로 지난 14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14일 새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을, 오후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을 쐈습니다. 탄착지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였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등 과거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어긴 건 처음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들 사격이 모두 자신들의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과 정부, 군은 북한의 잦은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휴일인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이 빈번해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비태세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4시간 대비체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한편 한국 측의 정당한 사격훈련을 고의적 도발 책동으로 억지 주장하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자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며 전군의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노골적 합의 위반 행동을 하면서도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은 보다 강도 높은 대남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술핵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과의 접경지역에서의 재래식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도발 말고 그보다 더 강하게 압박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DMZ 쪽에 도발이 필요한 수순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위 그 굴레를 이제 벗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남쪽에서 먼저 위반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남쪽에 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파기로 가고 DMZ 인근에 이제 도발을 하려고 하는 병분 싹치용이 아니냐. 뭐 이런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북한의 행동이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하려는 의도라기보다 한국 정부에게 공을 넘김으로써 한국 내 여론 갈등을 조장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위반 행위에도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하는 것은 남북 간 대결 격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쉬운 선택이 아니라며 북한이 한국 정부의 약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압도적 다수가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가 마지막 이 완충선이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죠.
한국 정부는 특히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연례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빌미삼아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 북한 도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등을 확정짓는 당 대회와 당 중앙이 1차 전체 회의가 이어지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부담스러운 중국 입장을 고려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국경절 73주년 축하 서한에 대해 지난 13일 보낸 답전에서 북중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지금 국제와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북중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답전에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시 주석의 복잡한 속내가 담겨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미 그리고 한미일이 공언하는 거가 만약 핵실험하게 되는 경우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짜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압도적인 그 무력으로 위협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그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가 더 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교수는 호국훈련이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닷새 동안 더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 기간에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와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안정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용기 위협 비행과 포 사격 등 도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그러한 보도를 알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모든 도발과 위협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So first we are aware of those reports and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all these provocations.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 행위도 규탄한다면서 과거에도 말했듯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도발 속에서도 외교와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그대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믿고 있고 그 지점에 도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외교와 대화에 계속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also, I would reiterate again that our position on diplomacy and dialogue remains the same.
파텔 부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이 일대의 안정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Regional stability in that region of the world continues to be a key tenet of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even in the
이어 심지어 북한의 최근 도발과 발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는 물론 행정부 내 다른 고위 관리의 대화와 직접 관여를 통해 동맹인 한국,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도 설명하겠지만 연합 군사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한 B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나선 건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한 호국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호국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야외기동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합동전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주야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를 통해 전시와 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고 일부 미국 측 전력도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최근 9.19 군사합의 위반 등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군 당국은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이 무차별적인 연쇄 무력 도발에 나선 가운데 유엔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법 도발을 규탄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플로렌시아 소토 니뇨 유엔 부대변인은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등으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한반도 상황은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다른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거듭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니뇨 부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은 관련 활동을 종식하려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무력 시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EU는 이처럼 거듭된 불법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의 국제와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행동이 영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기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한 국제적 지지를 모으는 데 전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마스랄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14일 오전과 오후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한국서해와 동해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벌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지 시각 14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 등 총 390여 발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또 이날 새벽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까지는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을 쐈고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다음 달 0시 20분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서해 북방한계선 등에서 전술 조치선을 넘어 남쪽으로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날 오전 1시 49분쯤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2018년부터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캐나다가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불법 환적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캐나다와 파트너들은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위험하고 억압적인 정권을 지탱하는 불법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제재와 독자 제재 등 우리의 집단 제재 조치와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측면에서 네온 작전은 북한에 부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조율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군함, 항공기와 인력을 배치해 의심되는 해상 제재 회피 활동, 특히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연료와 기타 물품의 선박 간 환적 행위를 적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기여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부 대변인은 캐나다 해군의 밴쿠버함이 지난달 20일 네온 작전을 시작했다며 밴쿠버함은 동북아시아에서 약 두 달간 머무는 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로라 장거리 초계기도 주후 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될 예정이며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부 대변인은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국제 제재 체제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와 확산 네트워크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2,75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일 VOA의 관련 질문에 뉴질랜드는 대북결의 등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와 같은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는 이러한 활동을 탐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해상 정찰기를 북아시아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 유류 수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 한 곳으로부터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북한 유조선 16척이 27차례에 걸쳐 남포시설로 정제유를 반입하는 장면을 담은 위성사진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미한 동맹을 토대로 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2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은 전날인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각자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번 부처 간 회의가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양국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 분야를 계속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즈라제야 국무부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기조연설에서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한 미한 동맹의 힘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와 강주현 국제기구 국장이 각각 미국과 한국 수석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미국 측에선 백악관과 법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은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 권익위 인사 등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제1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잇따른 무력 도발로 2018년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게 맞다면서도 한국이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당장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를 대표해 북한과 협상에 참여했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4일 VOA에 북한이 9.19 합의를 어겼다 해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대화 국면에서 한국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possible if Kim Jong-un follows his past practice.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김정은은 연속적인 시험 발사 이후 결국 외교를 재개하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비록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9.19 합의에는 여러 중요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를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조금 더 북한을 지켜보기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됐습니다. 합의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새벽 9.19 합의에 명시된 북방 한계선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등 포격을 가했다며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국장은 한국이 9.19 합의를 지키는지 여부에 북한은 아마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이를 유지하며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It allows you to have the moral high ground. When North Korea gets out of this phase of brinksmanship,
9.19 합의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또 북한이 향후 대치 국면에서 벗어날 때 다시 돌아가 준수할 수 있는 합의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이 합의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9.19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지 이미 꽤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North Koreans really stopped implementing the agreement in December.
북한은 이미 2018년 12월경부터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이미 오랜 기간 합의 이행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때부터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협력을 중단함으로써 9.19 합의 2조에 담긴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이미 9.19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이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완전히 파기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They're already violating it, but they could violate it in a more egregious fashion.
만약 한국이 9.19 합의를 아예 제쳐놓는다면 이는 이미 합의를 어기고 있는 북한이 더욱 지독한 방식으로 위반할 가능성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터프스대 교수 역시 9.19 합의 중에 지금까지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미 효력이 없는 합의를 굳이 파기 선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 to say, okay, we're withdrawing from this agreement has no real meaning.
윤 대통령이든 한국의 누구든 9.19 합의를 철회한다고 하면 화가 났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 외에 실질적 의미가 없으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문제만 키우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합의문 내용을 떠나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북, 남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북 제네바 합의 8년간 대화가 진행될 당시 북한은 딱 한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만 하고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달 합의에 이르기까지 2011년의 관여 시기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2018년에 북한은 아무런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다며 대화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그렇듯이 미한이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압박하려 하면 북한은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버질 그리피스 씨가 뒤늦게 벌금 일부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금융자산을 벌금으로 충당하는 데 동의한 건데 여전히 전체 벌금에는 못 미치는 액수여서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피스 씨는 최근 인터넷 도메인 등록 업체를 상대로 옥중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질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은 12일 미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그리피스 씨가 자신의 금융자산이 벌금으로 충당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7월 그리피스 씨가 벌금 약 1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그의 자산이 예치된 미국의 투자은행 피델리티의 계좌에 대한 양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피스 씨 계좌에 예치된 약 6만 7천 달러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해 벌금액을 일부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강제 집행 결정에 앞서 그리피스 씨 측이 먼저 해당 금액 양도에 동의한 것입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였던 그리피스 씨는 2019년 4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지난 4월 63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변호인은 그리피스 씨가 수감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벌금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남은 벌금 약 3만 2천 달러는 그리피스 씨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납부할 것이라며 그의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시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그리피스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란 추정을 내놨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본 한 변호사는 BOE에 그리피스 씨는 혐의가 분명한데도 검찰과 유죄 합의를 이루는 대신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지속했다며 이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피스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2019년 그리피스 씨가 최초 체포됐을 당시 구치소 수감 대신 부모의 집에 머무는 것을 허가했는데 그리피스 씨는 암호화폐 계좌 접근을 금지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서 지난해 7월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그리피스 씨는 법적 비용, 즉 변호사비 납부를 위해 모친이 대신 해당 계좌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피스 씨는 지난달 인터넷 도메인 등록 회사인 고데디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자신이 등록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ETH링크가 고데디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제3자에게 판매됐다며 지난달 5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도메인은 문자와 숫자 수십 개로 구성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계좌 주소를 단순한 문자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7년 그리피스 씨가 직접 등록했으며 이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회사가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이 도메인에 대한 자동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그리피스 씨 측이 갱신을 위해 고데디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등록 만료 상태가 돼 제3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도메인의 거래 금액은 85만 2천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최초 도메인을 등록한 그리피스 씨가 수감 상황에 처하면서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ETH.link는 법원의 임시명령 이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소유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이 5년 만에 부과한 대북 독자 제재가 실효성보다는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미한일 정보협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내 조력망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교정관은 14일 BOE에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대북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President Yun is trying to show that there will be some consequences if North Korea continues to conduct.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할 경우 여러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나 한국의 이런 제재들은 대부분 상징적이라고 평가하며 경제적 타격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 거래가 사실상 전무하고 제재 대상은 기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이뤄진 이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제재는 지난 2주 동안 8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악의적 의도로 한국 영공으로 비행한 북한의 새 도발로 인해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유엔, 미국의 기존 제재와 유사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인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 공급망 추적을 위한 보다 조율된 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초점을 김정은의 해외 조달망을 무너뜨리는 데 맞춰야 하며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도 그 일환이란 설명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건 언제나 유익하다며 한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실험 같은 다른 도발에 대해 북한을 제재할 경우 중국인과 러시아인처럼 북한인이 아닌 대상에도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certainly my hope that this will mean that if there's another provocation such as a nuclear test or others that South Korea will sanction.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행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루지에르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행할 유일한 방법은 불행히도 유엔 밖에서 일방적 또는 다자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유익한 첫 조치이지만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듭 북한인들에 대한 추가 제재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러시아인과 중국인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르 연구원은 최근 언론기고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권고한 글을 소개하며 강력한 제재를 다시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제재 등 압박을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도발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루지에르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김정은에게 자신의 무기와 정권의 재정적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때라고 권고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나 이런 견해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Well, I don't think we can really make him make that choice. I mean, I don't think we're in a position to.
세이모 전 조정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국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재정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제재에 매우 저항적이며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현재 미얀 정부가 올바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면서 미사일 방어 등에 관한 미얀일 협력 등 억지력을 강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지은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민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9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지도한 데 이어 함경남도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은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평양순안, 평안남도 순천, 평양순안, 자강도 무평리, 평양삼석, 강원도 문천, 평안남도 개천, 평양순안 등 전국을 돌며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 위원장도 발사장을 돌아다니며 명령을 내리고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지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당 창건 77주년인 이날 1면부터 8면까지 김 위원장의 군사훈련 지도 관련 기사와 40장 이상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 내부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도를 안 하다가 10월 10일 날 아침에 이제 모아서 발표를 했거든요. 별로 그렇게 환영받는 상황은 아니고요. 당 창건 77주년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성과를. 경제는 어렵지만 그러나 국방력 부문에서는 확실하게 성과를 보냈다. 이걸 충격요법식으로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날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에는 함경남도 함주군의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건설한 연포 온실농장은 280정보 부지에 온실과 산림집이 들어선 농장입니다. 온실농장 준공식에 이어 김 위원장은 12일 평안남도 개천을 방문해 전술핵 부대에 배치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은 10일 평양에서 있었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는 불참했습니다. 이날 자정 조용원 조직비서를 비롯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지만 김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9·10월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 시위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지수를 끌어올려 한국에 대해 핵 우위를 확실히 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대내적으로는 전술핵 훈련 모습을 부각해 군사당국을 이룬 김 위원장의 업적을 부각시켜 체제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9번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전술핵 사정권에 넣으려는 그의 전략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 윤석열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1년 미소 냉전이 종식되면서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은 한국에서 철수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전술핵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죠. 왜냐하면 북한의 공세적인 전술핵 시위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는 자칫 핵무장론이 발표에 일어나고 있고요. 전술핵 도입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여기저기서 역풍을 맞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자 미국은 10월 5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다시 동해에 전개했습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이 마주앉을 의향이 있다고 말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방식인데 바이든이 이를 따라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be wanting to do anything that looks like the Trump administration.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낮은 우선순위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CNN 방송과의 15분에 걸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중간선거, 아들인 헌터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와 온실농장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미사일 발사에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말합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보통 북한 주민들은 뭐 김정은이 뭐 미사일 쏘든 뭐 쏘든 거의 무관심이고요.
박광일 씨는 또 10일 함경남도에서 열린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당장은 일을 맞으면서도 뭐 인민들의 뭐 직생활 때문에 뭐 이런 뭐 좀 이미지 부각을 시키려고 아마 참여했겠죠. 근데 뭐 온실농장이 완공된다고 해서 그 온실농장에서 나는 뭐 그러한 뭐 남새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뭐 북한 주민들한테 뭐 얼마나 뭐 혜택이 되겠습니까? 또 해봐야 또 뭐 평양 올라가고 뭐 그런 용도로 쓰일 건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가을 거지가 시작됐지만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부정부패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24차례나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7차 핵실험으로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부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 13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5도, 낮 13도, 양덕 아침 영하 2도, 낮 12도, 신의주 아침 2도, 낮 14도, 구성 아침 2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11도, 강계 아침 0도, 낮 12도, 희천 아침 0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14도, 개성 아침 3도, 낮 14도, 사리원 아침 4도, 낮 13도, 신계 아침 2도, 낮 1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5도, 낮 15도, 장전 아침 7도, 낮 14도, 평강 아침 영하 2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도, 낮 16도, 장진 아침 영하 4도, 낮 8도, 청진 아침 4도, 낮 13도, 김책 아침 5도, 낮 1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3도, 낮 8도, 김영권 아침 영하 5도, 낮 6도, 삼지연 아침 영하 8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먼 바다는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보고서가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과 학대의 세부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이 작성한 보고서는 위구르인과 주로 이슬람을 믿는 주민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구금이 국제 범죄와 특히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전문가 위원회가 중국이 대테러와 극단주의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신장 지역에 이른바 재교육 수용소를 세우고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과 소수민족을 억류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나온 지 4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보고서가 중국 위구르인들과 다른 소수민족과 소수종파에 대한 끔찍한 탄압을 권위 있게 묘사하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탄압은 종교적인 정체성과 표현에 대한 부당한 제한, 사생활과 이동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계획과 산하제한 정책을 강압적으로 적용해 생식권 침해에 심각한 조짐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목격자를 인용해 일부 강간 사례와 강제로 나체로 만드는 등 다양한 성폭력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보고서가 중국 정부 당국이 주로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족과 신장 지역의 다른 소수민족과 소수종파를 상대로 자행하는 대량 학살과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재확인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권이사회 전체 회원국이 빨리 이 보고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 이러한 잔혹행위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당국에 책임을 묻고 또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며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행방을 묻고 독립적인 수사기관들이 신장과 티베트 그리고 중국 전역을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다음 달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CBS 방송과 유고부가 최근 유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원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조사기관인 인플레이션과 기름값 인상 등 경제를 우선시하는 많은 유권자들을 공화당으로 향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호전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5%였습니다. 또 48%의 응답자들은 민주당의 정책이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말한 반면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29%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경제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답한 비율은 42%였으며 33%는 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CBS는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을 위대한 현대식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위대한 현대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국민을 이끌 것이라며 모든 전선에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2035년까지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중간급 선진국만큼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국 경제성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시 주석의 정책에 엇갈린 여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관련 정책 등으로 시 주석의 경제 정책이 2018년부터 후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예로 중국을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비롯해 외국 기업이 현재 정부의 여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요르트 우트케 소장은 중국 경제가 현재 내부지향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시 주석의 이념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또 시 주석이 2시간 연설 동안 국가안보와 부패, 슈퍼컴퓨터 등에 집중했으며 시장개혁을 언급한 것은 단 3번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영국 재무장관이 17일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을 뒤집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지원 등 트러스 총리의 재정 정책 거의 대부분을 폐기했습니다. 앞서 트러스 총리는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 정책과 함께 2년에 걸친 1000억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헌트 재무장관은 사람들이 소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를 깊이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이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트 재무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세금 정책으로 1년에 320억 파운드를 모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지출안에 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에너지 지원 계획은 내년 4월까지만 지속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헌트 재무장관은 이어 영국의 장기적 경제 전망에 매우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도 이날 트위터에서 안정성을 동반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재정정책이 발표되자 이날 파운드 가치는 장중 최고 1.4%까지 오르며 1파운드 대비 1.1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통일교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NHK 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로 통일교와 일본 여당 의원들 간의 관계가 밝혀진 뒤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나는 이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며 많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통일교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에게 일본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권을 통해 문부과학성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가 통일교 해상 명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통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 타이완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타이완은 주권 독립 국가라며 일국양제를 확고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측의 공동 책임이며 전쟁터에서 만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